우리가 초대교회를 다 끝내고요. 이제 중세교회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중세교회를 우리가 볼 때, 이 교회 역사를 우리가 볼 때는 항상 우리가 참교회의 역사를 보면서도 이제 잘못된 교회의 죄와 잘못된 교회의 역사도 함께 보고 있고요. 항상 이 우리가 역사도 예수님 중심으로 뭐 히스토리, 그분의 스토리, 예수님 중심으로 좀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진리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 고난 중에 영광에까지 이르신 삶. 우리 교회가 가는 길도 그거거든요. 그 중심으로 좀 계속해서 교회 역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세교회는 이제 어떤 식으로 좀 보려고 하냐면은요. 중세교회의 타락을 조금 볼 거예요. 중세교회가 어떻게 타락했는가. 그리고 나서 중세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인 이제 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고, 이제 개혁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그 인물들이, 중요한 인물들이 좀 있어요. 그 중요한 인물들에 대해서도 좀 살펴본 후에 이제 근대 교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중세 교회의 가장 그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였던 교회의 그 분열, 동방 교회, 서방 교회가 어떻게 분열되는가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 중세 교회 때의 이 타락한 예배, 오늘 뭐 주일 설교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하여간 역사는 반복이 돼요. 똑같아요. 타락한 예배, 그 타락한 예배가 찾아오기 전에 있었던 중세교회의 잘못된 거룩의 개념, holiness, 이 거룩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잘못 받아들여졌고 그것이 어떻게 예배의 타락으로 인도되어졌는가, 이거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교회 분열에서도 조금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중세교회는 물론 초대교회도 말기 때부터 이제 타락이 이제 시작되는데, 초대교회와 달리 여러 면에서 뭐 교리적으로, 신앙적으로, 뭐 교회 정치적으로도 엄청난 타락이 이제 매우 모든 면에서 이제 타락해 갔던 시대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이 교회의 타락, 예배의 타락이라는 것은 가장 먼저 뭐가 시작되냐면 말씀의 타락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복음 말씀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의 생각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사사로이 전해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전해지는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냐면 예배가 타락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모든 그 타락의 가장 그 큰 문제는 예배가 타락하는 데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사시대 모습처럼 어떻게 보면 자기 소견대로 가요. 사람들이.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보면 뭐 교황이 뭐 정한 그 소견대로 가는 모습. 그래서 교회가 마치 목자 없는 양의 모습. 아니 거짓 목자가 하나님 백성들을 끌고 가는 모습. 그것이 중세교회의 타락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개혁 하기 이전에 중세교회는 이 복음 진리를 떠난 암흑시대였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때의 그 타락한 모습을 대표적으로 우리가 거룩의 개념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좀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예배가 타락했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거룩이라는 단어 있죠? Holiness. 거룩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죠? 우리 많이 배웠잖아요. 거룩. 네, 그렇죠. Set apart, 구별되다. 그러니까 구별되다라는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먼저는 성경적으로 쓰일 때는 우리가 죄로부터 구별되다라는 뜻이 있고, 또 한 가지의 구별되다는 뜻은 하나님께로 거룩히 바쳐지기 위해 구별되는, 이 두 가지 의미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이 거룩의 개념이 왜 중요하냐 하면, 죄에서 구별돼서 하나님께 바쳐지기 위해 구별된다는 뜻이 결국은 예배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우리가 죄에서 구별돼서 하나님께로 거룩히 바쳐지도록 구별되었는가. 이거에 대한 개념이 없이는 예배관이 올바로 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이 거룩의 개념이 어떻게 타락했는가. 이 죄인이 거룩히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변질이 되었는가, 이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죄인이 어떻게 거룩히 죄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께로 바쳐질 수 있는가. 오로지 근거는 오직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만을 믿음으로 우리는 거룩히 구별되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당시의 거룩함의 개념이 어떻게 바뀌어졌는가? 쉽게 얘기하면 사람의 행위 중심. 그리고 그 밖에 교회의 전통. 그러니까 교회가 정한 어떤 전통이 있는데, 교회가 정한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따라서 해야만 거룩히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더 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예배가 이제 타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에 보면은요, 구약에서는 거룩함에 있어서 차별이 있었어요. 구약은 그렇죠. 그래서 이 거룩함의 차별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성전이나 성막에서 드렸던 예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가장 거룩하면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 지성소까지. 그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것도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거룩한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었어요. 그 대제사장 말고 제사장들. 그들은 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레위인들이 이제 그 밖에서 성막이나 성전을 섬길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길 수 있었는데, 백성 중에서도 남자들만 이 성전 뜰 안에 뭐 들어올 수 있었고, 여자들은 밖에 있어야 했고, 그 밖에는 또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는 자들. 이렇게 거룩함의 정도에 있어서 차별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 안에서는 여자건 남자건 뭐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다 차별이 없이 다 하나다. 즉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은 거룩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의 거룩함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거룩하심.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함을 받고 예수님이 나아가시듯 예수님이 나아가신 곳까지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곳이 어딜까요? 이 땅의 성소, 지성소에 하나님 보좌가 아닌 진짜 참 천국 지성소에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하나 되어 예수님처럼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올바른 거룩의 개념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나가 다 똑같은 거룩의 개념이 있는데 이 당시만 해도 거룩의 개념이 사람마다 다 틀렸어요. 제일 거룩한 자는 누구였을까요? 당시에. 교황이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제들. 평신도들은 제일 거룩하지 못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연옥이라는 개념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좀 더 거룩해져야 천국에 갈 수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행위에 달렸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마다 다 거룩함의 개념에 차이가 있는 이런 것들로 기독교 복음이 바뀌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룩의 개념에 문제가 생길 때 그 타락의 배경으로 생겨나는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이 교회의 권위에 있어서 로마 교회가 이제 커져가기 시작했죠. 로마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더 권세를 갖게 되고 로마 교회의 주교였던 교황, 로마 교회의 주교에는 다른 이름을 줬어요. 폽이라는, 아버지라는 이름을, 교황이라는 이름을 줘서 좀 더 더 큰 권세를 갖게 되고 좀 더 더 거룩한 자처럼 이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로마 교회가 교황까지도 이제 굉장히 큰 세상 권세를 갖게 돼요. 이제 왕까지도 막 자기들이 임명하고 뭐 왕과 이 교황과 하나로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교회가 굉장히 세상적으로 큰 권력을 쌓아가고 권세를 쌓아감으로써 세속화가 되고 이제 타락하게 되는 모습들이 이제 놓이게 되죠. 그래서 교회를 이끌어가야 되는 목자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 그렇게 변해가니까 기독교도 같이 변해가요. 그러니까 세상을 가지는 것이 기독교의 영광인 것처럼 이제 그렇게 변해가기 시작하는 거죠. 세상을 가질수록 그런데 더욱 교회는 타락하게 되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세상 축복으로 연결이 되고 그것이 또한 사람의 행위에 달려있는 더 거룩한 자가 더 큰 축복을 받는 이런 식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근데 더 거룩해지려면 자기들의 행위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된 모습하고 똑같아요. 지금 가만히 보면 다르지가 않죠. 인간은 죄성이 같기 때문에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배경과 이유로 나타나고 있고, 두 번째 배경은 수도원주의예요. 수도원주의. 이 수도원주의가 우리 초대교회 말기 초대교회 할 때 좀 배웠잖아요. 그 원래 수도원이라는 것은 초대교회 말기 때 이제 교회가 이제 타락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그 리액션으로 자기들의 신앙을 좀 더 잘 지키려는 의도에서 수도원을 만들고 거기서 좀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목적으로 생겨가 났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거룩의 개념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무브먼트가 되어버려요. 수도원주의가. 그래서 엄청나게 수도원들이 막 엄청나게 생겨나게 되고 이것이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금욕주의. 자기가 이제 정말 막 예? 더러운 것을 좀 피하고 예? 좀 이렇게 경건하게 말씀만 보고 노동하면서 이제 그렇게 지내면서 좀 더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금욕주의로 바뀌게 되고 고행주의. 그러니까 자기 몸을 학대하는 거예요. 학대해가지고 그러면 뭔가 좀 하나님 앞에 더 잘 설 수 있는. 그래서 잘못된 거룩의 개념을 세우는데 수도원주의가 굉장히 큰 뭐라 그럴까요?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더 거룩해지려면 어디로 가라? 수도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수도원으로 가서 이제 더 거룩한 삶으로 가는 거죠. 더 거룩해지려면, 더 거룩해진다는 건 이상하지만 거룩을 올바로 붙들려면 누구에게로 와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와서 예수님께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사람들이 수도원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으로 믿었다는 거죠. 수도원에서 자기들의 수행하는 고행, 금욕주의가 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으로 믿었죠. 우리가 나중에 종교개혁할 때도 루터가 그랬죠. 루터가 하나님 앞에 자기는 도저히 의롭다함을 받지 못할 죄인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말씀으로 더 가지 않고 예수님을 붙들려고 하지 않고 수도원으로 들어갔어요. 루터도. 그렇죠. 수도원으로 가서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동하면서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만 지냈는데 그러면 자기가 열심을 더하면 더할수록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만 깨달았어요. 그러다가 말씀을 해석하면서 로마서 1장, 로마서 3장에 하나님이 주시는 의는 거룩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의,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거룩함을 입어야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 거룩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룩함으로 옷 입어야 되는데 그게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의로 옷 입고 예수님의 거룩함을 입어 믿음으로 의롭다 되는 거지 우리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그때부터 종교개혁이 시작하는 일에 이제 쓰여지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꼭 기억해야 되고요. 물론 중세 때 그 수도원들이 했던 뭐 도미니크 수도회, 프란시스코 수도회, 뭐 좋은 수도원들이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뭐 선교도 많이 갔어요. 수도원에서 수도승들이 이제 선교를 많이 다녔고, 그다음에 뭐 피난처도 세우고 병원도 만들고 또 가난한 사람들 먹이는 구제 사업도 하고, 뭐 농업으로 막 그 또 하고 학문의 이제 중심도 되고 사회적으로는 좋은 영향도 있지만 신앙에 있어서는 이제 거룩함의 개념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그런 것이 돼버렸죠. 수도원에 들어가야 더욱 거룩한 기독교인이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그 당시에 이제 팽배해져 있었죠. 지금도 기독교를 우리가 만약에 하나의 어떤 수행을 쌓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고 뭐 좀 더 경건한 삶을 잘 살아서 공덕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더 의롭게 서려고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은 올바른 기독교의 모습이 아니죠.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오늘이라도 당장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느냐? 우리는 있죠. 왜? 그게 나의 의와 나의 거룩함에 달려있다면 우리는 전혀 확신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맨날 이거죠. 이 모양 이 꼴인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천국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느냐. 굉장히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가 자기의 힘과 행위로 이 거룩함과 의로움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죠.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는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의롭다 거룩하다 여김을 받을 수가 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로움과 예수님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당장 죽으면 우리는 천국 갈 소망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까지도 로마 가톨릭은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섬기는 사제들보다 수도원에 들어간 사제들을 신앙적 사제라고 더 조금 더 존경하고 좀 더 높이 해요. 그래서 왜 그 우리가 잘 아는 이 성자 붙은 사람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성자 붙은 건 이 성이라는 것은 세인트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세인트로 부르는 사람들이 특별히 따로 구별되어 있어요. 뭐 성 도미니카, 그 뭐 성, 우리 길거리 가다 보면 산타 아나 뭐 이런 거, 세인이라는 게 다 그거잖아요. 성자가 붙는 거예요. 성인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성도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여러분이 다 세인트라는 거죠.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다 성도라, 성인이라 부르는 것이 예수님의 거룩함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똑같은 성도입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절대 성도라고 못 불러요, 평신도들은. 왜? 그들이 죄사함은 받았지만 거룩하게 되는 건 자기들의 행위에 달려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하고 굉장히 큰 복음의 차이점이 있는 거죠. 예, 이런 수도원주의의 사상이 이제 죄인이 그리스도에게로 가지 않게 하고 오히려 이 세상에 도피하여 이제 자기의 어떤 행위로 나아가게 하는 잘못된 믿음으로 끌고 갔다는 거죠. 이제 그것이 두 번째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성례에 있어서도 문제가 생겨요. 성례하면 두 가지, 뭐죠? 세례와 성찬. 세례와 성찬이 미신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특별히 이제 성찬에 있어서 떡과 포도주가 천주교나 그 당시 이제 서방교회 그 당시 교회 역사에서는 중세 교회에서는 어떻게 믿었죠? 화채설을 믿었죠. 화채설. 화채설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진짜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표하고 인치는 복음의 현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이제 효력이 있는 건데 그것이 떡과 포도주 자체에 그 예수님의 살과 피로 직접 변하기 때문에 그거를 먹고 마시면 그 자체에 어떤 큰 이 효과가 있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그 자체로 먹고 마시는 자체로 내가 더 거룩하게 되어질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례의 요소였던 떡과 포도주가 이 그 당시의 교회에서는 굉장히 그 우상 숭배같이 여겨졌어요. 우상처럼. 그리고 그 자체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굉장히 기독교가 미신적으로 체험적으로 이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은 세상화로도 가고 자기 육체를 자랑하는 쪽으로도 가지만 뭔가 신비한 눈에 보이고 손으로 잡을 수 있고 자기가 체험할 수 있는 걸로 가려는 죄성이 항상 같이 와요. 그래서 타락을 보면 항상 이 모든 것들이 같이 오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라고 할지라도 이 성례에 참여함으로 뭔가 엄청난 신비한 효력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 세례조차도 실제로 세례 받으면 죄가 씻어진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세례가 의미하고 그것이 알려주고 있는 복음의 현실은 믿음으로 받을 때의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세례에 받은 주 자체로 어우 나는 죄 씻음을 받았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는 모르겠는데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표하고 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피와 피가 흘려지고 살이 찢겨지심으로 내가 이제 천국에서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는 그 식탁에 참여되었구나. 이게 아니에요. 그냥 그걸 떡과 포도주를 만들면 뭔가 병도 낫는 것 같고 뭔가 신비한 나에게 능력을 주는 것 같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성례와 성례 요소 자체가 미신적인 체험적인 걸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기독교가 말씀 중심으로 안 가는 거예요. 다 말씀에서 떠나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그래서 자꾸 눈에 보이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증거를 찾는 걸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중세교회 때부터 이제 어떤 형상 논쟁이 있었지만 그 예수님의 형상도 만들어요. 이렇게. 그래서 집집마다 하나씩 가지고 있고 마리아 형상 만들고 뭐 요셉 형상 만들고 성인들 형상 만들어서 그것을 집에 갖다 놓고 뭐 섬기기도 하는 그것들이 일종의 자기를 아니면 자기 집을 더 거룩하게 해주는 우상처럼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하나씩 가면 다 있어요. 집 지켜주는 무슨 수호신 같이 하나씩 다 있고, 그 앞에 촛불 켜놓고, 이제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부터 시작이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자기네들은 형상이라고 안 믿는다고 하지만, 왜 예수님을 그렇게 만들었고, 그게 예수님이라고는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게 마리아고, 뭐, 자기네들이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준다고, 그 앞에 가서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절대로. 그러니까 그 한 가지에 또 한 가지는 십자가도 똑같았어요. 원래 참 개혁신앙은 십자가도 없어요. 그것이 우상처럼 돼버리기 때문에 뭐 십자가가 있어야 거기가 교회 같고 거기에 하나님이 좀 계신 것 같고 거기가 좀 더 거룩한 장소 같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도 개혁신앙에는 사실은 없어요. 근데 이제 거기 천주교, 당시 중세교회는 더 심했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있는데 거기에 꼭 예수님의 형상이 있어서 예수님이 악이 아니면 여기 달려서 이렇게 계시고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자꾸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형상들을 만들어내서 우상 숭배로 바뀌어가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자꾸 눈에 보이는 걸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걸 이제 따라가는 그런 건 모습들로 이제 기독교가 바뀌어가고 거룩해지는 방편으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 저기 성수 같은 거 있잖아요. 천주교 가면은 지금 예전에도 있었어요. 그 성수 하면은 무슨 그게 막 귀신도 쫓아내고 집 살 때 뭐 차 살 때 가면 한 번씩 뿌려야 돼요. 진짜예요. 신부님이 와서 한 번씩 뿌려줘요. 왜? 보호해 주는 거거든요. 이게 완전히 하나님을 우상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죠. 끝까지 물이 뭘 보호해 줘요? 전혀 이거는 아니죠. 근데 그런 것들이 거룩의 개념, 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이 할 때, 아, 이 차가 아니면 이 집이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는 걸로 쓰여지게 해달라는 의미로 하지만 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받아요. 아니, 그것도 문제지만 받는 사람들은 뭔가 그렇게 하면은 자동차 사고도 안 날 것 같고요. 집에 도둑도 안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좀 더 거룩해지는 개념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독교가 미신처럼 돼버려요. 천주교는 심해요. 그 미신이.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고해성사라는 게 시작이 돼요. 이게 이제 중세교회 때 얘기예요. 이게 지금의 천주교도 연결이 되지만, 이제 고해성사라는 것은 이제 그 신부가 죄를 용서해주는 이제 그런 예식이죠. 아, 그리고 그 고해성사를 통해 자기가 죄의 형벌이 이제 없어지는데, 이 고해성사, 내가 주님 앞에서 회개를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해성사라는 행위를 거쳐서, 그 다음에 고해성사를 하게 되면, 이제 뭘 하게 해주냐 하면 신부가 그 고해성사를 하는 자들에게 고행을 줘요. 그러니까 너는 나가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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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이제 죄사함을 받는다. 물론 그 자리에서도 어떤 죄사함의 예식을 해주지만 고행을 같이 줘요. 지금은 이제 그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고행 대신에 뭐 가서 묵주 기도를 100번을 해라, 108단을 해라, 뭐 마리아 기도를 몇 번씩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쨌든 행위를 같이 줘요. 내가 그 행위를 해야 뭔가 이렇게 상쇄가 되는 거죠. 내가 지은 죄를 어떻게 다시 돌려서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걸로 바뀌어버려요. 이 고해성사라는 게 그래요. 근데 그 당시는 이제 뭐 그렇게 했지만 네 죄가 크기 때문에 너는 십자군 전쟁에 갔다 와야 된다. 뭐 너는 면죄부 라는 걸 더 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죄사함의 개념도 예수님의 피로만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신부한테도 가고 고행도 해야 되고 그래서 막 자기가 뭘 함으로써 이제 내가 죄사함.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가는 거죠. 굉장히 타락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잘못된 거룩의 개념이 가장 극치에 달했던 사건은 십자군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Holy War라는 이름을 붙였죠. 거룩한 전쟁. 그래서 쉽게 말하면 십자군 전쟁에 갔다 오면 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 십자군 전쟁이라는 것은 원래 어떻게 시작이 됐죠? 원래는 목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뭐냐면은 그 당시에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아직 갈라지지 않았을 때에 동방교회 쪽 있죠. 예루살렘과 뭐 터키 이쪽에 동방교회 쪽에 많은 지역이 그 이슬람 교도였던 터키족에 의해서 점령을 당해요. 그 안디옥이라든지 뭐 콘스탄티노플 이런 지역까지 이제 점령당하고 위협을 받으니까 동방교회에서 서방교회에 도움을 청했죠. 특별히 로마 교회에 이제 그 당시 주교였던 교황한테 도움을 청해서 도움을 받는 조건으로 이제 교회 분열을 이제 끝내고 우리가 하나 되자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 서방 교회가 이것을 승낙을 해요. 근데 목적이 있었어요. 서방 교회는 목적이 뭐냐면 좋은 의도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자기네들이 이렇게 도와서 이제 동방교회를 그 당시 그 이슬람 모하메드의 손에서 구해서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성지를 우리가 다시 되찾고 성지 개념 좀 이따 볼 거예요. 성지를 되찾고 동서방교회가 이제 하나가 됨으로써 서방교회인 교황이 다 다스리는 교회 시대를 열어보고자 이렇게 시작을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속을 들여다보면 뭐 성지탈환, 예루살렘을 성지로 여겼어요. 이것도 문제지만 성지탈환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영토 확장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봉건 이 시대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성의 주인들이 자기네들 막 뭐 군사 보내면서 자기네들의 땅을 확장하려는 그런 것도 있었죠. 그래서 십자군 전쟁을 나갔을 때 이 동방교회의 지역을 많이 약탈해요. 그 십자군들이. 이 서방교회에서 나가는 십자군들. 그래서 오히려 이걸로 하나 되는 게 아니라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더 깨져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교황이 이것을 홀리 워, 거룩한 전쟁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제 하게 돼요. 처음에는 이제 예루살렘 탈환이 목적이었어요. 예루살렘이 제일 중요한 도시였잖아요. 이스라엘에서. 그래서 예루살렘이 예수님이 계셨던 그런 성지를 되찾는 목적으로 사람들을 선동했죠. 우리가 예루살렘을 빼앗기면 안 된다. 예루살렘은 정말 기독교가 시작되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루살렘이 그 중심지인데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첫 번째만 그렇고요. 나머지는 다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첫 번째 예루살렘 그 탈환은 해요. 그러나 나머지 십자군 전쟁, 9차, 8차까지 갔었죠. 나머지 십자군 전쟁은 갈수록 명분도 사라지고요. 다 자기네 욕심으로 하는 전쟁이었고 그리고 다 거의 다 패배해요. 어쨌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이것이 홀리 워라는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들은 이 전쟁을 갔다 오면 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에 참여하는 자체가 죄를 사해줄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게 설 수 있다는 걸로 여겨지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연옥에서 거하는 기간이 짧아지는 거예요. 너희가 연옥에서 10년을 거할 거면 십자군 전쟁 한번 갔다 오면 그냥 5년으로 확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점수가 100점이 차야 천국을 가는데 연옥에서 10점이었던 점수가 갑자기 50점으로 확 뛰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연옥에서 거하는 기간이 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에서 만약에 죽으면 바로 천국 간다. 가르쳐. 지금 뭐하고 똑같아요? IS. 그 이슬람의 그 잘못된 그 폭력단체인 IS 같은 데가 그렇게 자살 시위를 그걸 하는 이유가 자기네들이 죽으면 바로 천국 갈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거룩의 개념이 기독교에 있었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똑같아요. 십자군 전쟁 가가지고요. 정말 무차별하게 학살했어요. 예수님 믿어, 안 믿어? 안 믿으면 다 죽이는 거예요. 그게 테러지. 그게 무슨 저기 기독교 전쟁이에요. 그런 거는 완전히 잘못됐죠. 똑같았어요. 그냥 뭐 누구 욕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전통들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이제 기독교가 거룩의 개념들이 이런 교회가 하는 것들을 해야 이제 너희가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했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볼 거는 면죄부예요. 면죄부 아시죠? 이 면죄부가 이 면죄부라는 걸 이제 교황이 만들어 일종의 부적 같은 거죠. 만들어서 이제 이걸 돈으로 사면 이제 죄가 사해지고 더 거룩해질 수 있다고 믿었어요. 이 면죄부를 만들 때 썼던 성경 구절이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러니까 일단은 그 목적을 내가 면죄부를 사게 되면 그거를 이제 우리가 돈을 모아서 뭐 가난한 자를 도와주겠다. 그러면 네가 천국에 속한 자로 이제 거룩함을 얻게 되고 죄 사함도 받게 되고 이런 목적으로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십자군 전쟁에 가서 전쟁을 하는 게 편할까요? 돈을 내서 면죄부를 사는 게 편할까요? 돈을 내고 면죄부 사는 게 편해요. 그래서 면죄부 값이 올라가요.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정말이에요. 면죄부 값이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그걸 살까요? 안 살까요? 사요. 이렇게 바뀌어요. 이거 우리는 우습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는 그랬어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당신이 그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그 상자에 돈을 넣는 순간 당신 어머니의 영혼은 연옥에서 뛰어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 면제부가 이미 죽은 연옥에 있는 내 가족도 구해줄 수 있고 나도 더 거룩하게 갈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요. 물론 우리가 이것을 우습게 생각하지만 하여간 모든 것들을 인간들은 예수님 외에 딴 곳에서 죄사함과 거룩의 개념을 찾으려고 했다는 거죠. 예수님께로는 안 와요. 그게 참 희한하지 않나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성지순례라는 게 있었어요. 성지순례 아시죠? 성지가 어디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태어났으면 거기가 성지인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거기 나셨다는 게 중요한 거지 사람으로 나셨다는 게 중요하지 그 나신 곳이 거룩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뭐 예루살렘이 더 거룩하고 그래서 이 성지순례를 갔다 오면 더 거룩해진다고 믿었어요. 지금도 그 성지순례 여행 뭐 10박 11일 그 갔다 오면 내가 좀 더 뭔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이 거기 나셨고 사람으로 오셨 이게 중요한 거죠. 거기 간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근데 지금도 캐톨릭은 그런 게 있어요. 성지순례도 있고 피정이라 그래가지고 순교자들이 죽은 곳 가서 갔다 오고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어떤 그걸로 여기죠. 그 다음에 유물 숭배가 있었어요. 유물 이제 기독교인들이 뭐 예수님이 뭐 베드로가 뭐 했던 뭐 옷 뭐 베드로가 했던 컵 뭐 누가 뭐 이 유명한 성인들이 했던 뭐 옷 뭐 이런 것들이 유물처럼 돼버려가지고 우상 숭배가 돼버려. 그거 하나 가지면 우리 집이 막 거룩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예,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거룩함의 개념이 오로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것에서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완전 타락한 소망 없는 죄인이라는 것도 이제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나는 완전히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 안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예, 이런 잘못된 거룩의 개념이 결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예배였습니다. 예배가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의 전통과 미신과 눈에 보이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세상과 자기 행위의 개념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걸로. 그래서 기독교가 말씀에서 떠나고 예수님에게서 떠나고 천국 중심에서 떠나서 이제 가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또 살펴보았듯이 사람이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그 시대로 돌아가요. 사사시대만 악한 게 아니에요. 교회 역사도 똑같아요. 경건의 의미가 인간들이 하고 인간들이 행하고 인간들이 느끼고 인간들이 정한 것에 따라서 정의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잘 드렸다 오늘. 예수님만으로 하나님과 교제 나눴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기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고 내가 얼마나 뭐 은혜를 받았고 내가 얼마나 거기에 잘 또 오늘은 참여야 오늘은 예배 잘 드리고 왔네 이렇게 되는 거죠.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못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현실은 항상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늘 나가 있다고요. 거기에 우리 하나님이 노래를 부르고 손뼉을 치시고 춤을 추시면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며 받아주시고 우리와 교제를 나눠주시는 현실은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그 복음을 우리가 믿고 누림으로 참여함으로써 예배를 드리는 거지. 내가 뭐 좀 받았으면 내가 좀 더 참여했으면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 예배의 그 거룩의 예배와 거룩의 현실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이제 시작될 때에 오직이라는 솔라라는 말로 시작이 되죠. 오직 말씀으로. 오직 예수님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직 말씀으로. 했나요? 말씀으로. 이걸로 이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중요한 것은 그렇게 솔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천국 예배로. 이제 회복이 돼서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함과 의, 즉 예수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이렇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로 인간을 이 교회를 회복시켜 주셔서 또 다시 서게 되는데 중세교회 말기에 인간이 또 그러니까 항상 타락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잠깐 세워지다가 또 타락하고 또 잠깐 세워져 이게 교회 전체 교회 역사예요. 그러니까 참 이 자유주의 신학으로 또 빠지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사람의 그 인본주의로 다시 돌아가요. 이런 것들이 역사가 반복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결국에 어쨌든 이 모든 것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으로 예배가 이루어지는 걸로 가게 되는데, 현대식 예배라는 게 컨템포러리 워십이라는 게 원리가 그거예요. 지금 시클 센스티브 워십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늘 살펴보았지만 뭐 한국말로는 열린 예배 이런 원리가 시작된 게 시클 센스티브. 시클가 누구냐면 이 사람들, 특별히 안 믿는 사람조차도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예배를 바꿔보자는 원리에서 그들이 뭐에 더 감동을 받고 그들이 뭐에 더 열광하고 이런 걸로 좀 우리가 바꿔보자. 이게 시작점부터 틀렸죠. 예배는 대상이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뭘 더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를 찾아가는 걸로 예배 원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컨템포러리 워십이라는 원리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찬양의 시간이 더 많아지고 말씀은 짧아지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변화로 나타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다음 시간에 이런 잘못된 거룩의 개념, 오직 예수님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또 연결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좀 늦었네요. 죄송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받아주시는 것은 오직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수님만을 붙들고 사는 것도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이라 고백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고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